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예배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 해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온전 교회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세워주시옵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건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죽게 올려드립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주리니 부의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주보 뒤에 있는 발췌된 부분만 저희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2절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17절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금절을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여.
제가 22절입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며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같이 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전장을 우리가 배경으로 놓고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엘리입니다. 한 번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자유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가운데 자유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한 분이 무척이나 졸리운 목소리로 오늘 눈을 부릅뜨고 목사님 설교를 경청하려고 할 때마다 목사님이 자꾸 자유, 자유 하고 자꾸 자라고 유혹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자버렸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바탕 웃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울 때에 자유할 때에 품위와 대우를 받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도요 사람에 대한 그 대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과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성경에는 없지만은 넣으면은 자유로 먹어라 그것이 임의로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열매만 먹지 말라 한 것은 풀어 일부러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너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어지럽고 복잡한가? 사사기는 신문에서 알리는 소식처럼 이렇게 큰 소식입니다. 사사기는 끝절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제 뜻대로 하여서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서는 말하자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인물들을 따라가면서 밀착 취재한 그런 다큐멘터리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 따른 결과들을 찾아가 본 그런 세심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궁극적인 결론, 사무엘서의 궁극적인 결론으로 가는 종결판은요. 이렇게 이 자유를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 역설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만민을 자유케 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 예수가 궁극적으로 이 사사와 사무엘서와 열왕기상 역대하 모든 것에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이것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핵심입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성경의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라는 직책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대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직책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되는 그 직책이라는 것이 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역사상 세 가지 직책이 제사직, 선지직, 왕직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 사사직의 완성으로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사직책은 말하자면은 신정, 그게 종교권과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진 단군 왕건과 같은, 그 시대적 배경으로 따져도 사사시대나 단군 왕검의 시대나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들입니다. 한 5,600년, 뭐 1000년, 2330년 따진다 그러면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요. 그런데 이 사사직의 본질은 죄와 사망과 마귀로 인해서 그 해체와 고통을 겪는 세상,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세계에다가 사람이 붙여지면은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그 일과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의도대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총화입니다. 가장 표본되게 보이는 그 직임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직임이 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말씀할 때에는요, 그것이 그저 불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요, 이런 사사의 직임으로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이 사명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고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제사직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나 또는 일상의 일들이 어떻게 이것이 회복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직은 치유하고 화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직업상 의사가 됐든지 카운슬러가 됐든지 또는 그 부류했다든지 또는 가족 간에 화목을 주어졌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그것이 제사직이 되겠고요. 선지직은 바른 판단을 도우는 지식과, 요즘대로 말하면 지혜산업, 지식산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일들, 또는 왕직이란 것은 섬김과 봉사로 모든 생산과 서비스를 갖고 오는 일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고요. 동산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셨다 그랬거든요. 미의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부서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을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소성시키시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직분들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는 사사직임을 직장에서 이룬다는 사실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직업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거룩한 결과를 향하는 회복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나의 의도가 띄어진 모든 직업이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성도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세상을 섬기는 성직자를 세우는 곳이고, 목사는 이렇게 현장에서 세상을 섬기는 성직자를 섬기는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그저 직장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소명이 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의 완성자로 우리는 그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서 신정일치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엘리의 집을 성경이 주목한 것은 성직을 대표하는 그 집안이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이야 있겠느냐라는 대변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그것을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엘리의 집안을 가지고 다룬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려고 주신 대표적인 언약기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은 그걸 통해서 바로 지금 이 두 언약기관이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총체적으로 지금 타락되고 부패되고 몰락되고 있는지 권위가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존엄하고 성스러운 것이 성스럽지 되지 못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을 해도 애들이 듣지 않고 또 아버지가 그 권위를 윽박지르시 해야만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멸했다 멸시했다 라는 이 풍조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패한 기관들도 손을 대야 할 곳이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하고 손을 대시고 회복하시는 그곳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인간사가 속한 모든 사회를 떠받드는 두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전체는 말할 것도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씁니까? 한나를 쓰시고요. 사무엘을 씁니다. 한나를 써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무엘을 써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의지할 곳이 없고 기댈 곳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엘가나 가정의 회복은 지난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대로 그 집에서 가장 따돌림과 서러움을 겪었던 한나가 은혜를 체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엘리 성소의 회복은 폭력과 타락이 만연한 그런 무서운 성전, 그런 현장에서 홀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린애가 남겨져서 얘가 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까?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도를 배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3장하고 앞으로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특징이 사무엘은 왜 그렇게 멀쩡한 잠자리 놔두고 어린애가 무섭지도 않나 밤이 되면은 잠자리 가서 자야 되는데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소 안에서 그게 어린애니까 허락을 해줬겠죠? 웬만하면은 제사장이 이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안에서 애가 자도록 되었을까? 저는 생각해 볼 때예요. 무서운 그 형들의 해꾸지를 피할 수 있는 제일 안전한 자리가 그래도 어린애 생각에는 거기가 아닐까. 그래서 마치 애들이 밥상 밑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처럼 자기 집이라고 안정감을 취하고 하는 것처럼 매일 얼마나 무서운 불안에 떨었을까. 구원은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닥과 소외와 멸시와 수모를 몸으로 겪어 아는 사람.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듯이 이렇게 장식품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걸어가지 않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거 피하면 로마 병정이 와서 너 죽을래 십자가 질래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면서 울면서 따라가서 끝에 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사람. 여러분에게 은혜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은혜의 시작은 그 특징이 거창하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한나에게는 자기를 주정뱅이로 오해했던 엘리 제사장의 의례적인 축복의 말. 그런데 이상하게 그 축복의 말을 듣는데 자기 심령에 평안이 슥 찾아왔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는 1년에 한 번 명절에 찾아온 부모가 주고 간 작은 겉옷, 해마다 조금 더 크면은 조금 더 큰 겉옷, 그거 하나하나가 징표였습니다. 1년 동안 그 아이를 버텨준 힘은 어려울 때마다 그저 손님처럼 왔다가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옷 하나 주고 간 것, 부모가 내가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각도 가물가물할 때마다 그 작은 겉옷 하나 붙잡고 거기에서 엄마의 채취와 아버지의 사랑을 또 느끼고 한 해 한 해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조그만 위로와 축복의 그 순간들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절로 있으면 고여지는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생각들은 엄습한다 그러죠. 이렇게 쓱 들어와서 나를 탁하게 만드는 그 불안의 구정물을 씻겨내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그럴 줄 알고 심어놓은 그런 내만 아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옹달샘입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는 어떤 기억거리에 걸려 있는지요. 그것이 아무리 이렇게 오늘처럼 날이 추워도 나이가 손을 덮여줄 수 있는 작은 손난로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너희들이 흰돌을 주노니 받은 자만이 알 것이다 라는 흰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은혜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산다는 것이 사는 게 그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엘리의 후손들이 지금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로 선조의 죄까지 연대 책임을 집니다. 너희들 자손들 중에서는 이제는 그냥 다 일찍 죽겠고 뭐 이러면서 제사장직도 이제 더 이상 없겠고 뒤에 열왕기상이나 읽어보시면 쭉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상 뒤에도 25장에도 나오고요. 나오는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까르마 업보로 설명을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엘리의 원죄 같은 건 내가 지은 거가 아닌데 유전처럼 나에게 와서 왔던 전통이나 관행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풀 것입니까? 또는 생각할 때 그러면 사무엘은 그런 원죄 없었고 참 좋은 부모 만나서 이렇게 됐으니까 괜찮았겠는가? 사무엘상 8장 1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맨 마지막 종원을 자기 손으로 자기의 아들들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남들처럼 왕 같은 제도를 제도가 문제입니다. 제도를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라도 싫고 고생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원한다면은 그까지 내가 해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뒷감당은 그 뒤에 가서 내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의 양육이 있어도 빗나간 것은 가는 것은 제 몫이고 제 본죄입니다. 그래서 원죄와 본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엘리의 집만 특별한 죄를 지어서 요즘 흔히들 뭐 이렇게 유행하듯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뭐 어떻게 해라. 뭐 가문에 저주가 흐르는 가문으로 된 것입니까? 엘리의 집안만 그렇겠습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해 아래서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전부가 다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우리는 원죄와 본죄로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겹겹이 쌓여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마치 엘리의 집안의 문제는 단면처럼요. 요거 보느냐? 이름도 없는 집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오늘 약간 불교적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나의 업보와 또는 본제적인 의미는 업식입니다. 그 업식의 굴레로부터 해방은 내 스스로 이루어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충실한 제사장 한 명을 남겨두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경 통틀어서 이 제사장의 특징은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충실한 제사장은 자신이 스스로 제물까지 되어서 바쳐진 것을 내가 은혜로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수치와 탈선으로 가득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종결자로 자기 이름을 두신 것은 너희들의 가문과 너희들의 삶과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연결고리라 할지라도 어떤 죄과라 할지라도 그 저주의 연대 책임과 그 망할 그 모든 그 사망의 모든 권력과 세력들 그 연결고리들을 예수께서 자폭하듯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책임지고 감당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무슨 죄과와 허물이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신 그 이름이 연대 보증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여러분의 뭐로 인해서 마치 빚돈 다 갚았는데 잠시 잊어버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받으려고 조폭처럼 와가지고 할 때에 그거 주는 거는 옛날에 그래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기억과 습관은 있겠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공로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든지 안에 내가 예외입니까? 누구든지 안에 내 집안이 예외입니까? 누구든지 안에 내 경우가 예외입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끝까지 사시겠다면 그를 말리고 말려도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많은 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신 다음에 강연기 선교사님 오랜만에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참으로 뿍디 붉은 죄악 속에 뒹굴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보증하시면서 저희들의 삶을 다시 갈아엎고 새롭고 산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희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기경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참으로 땀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희들을 그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히게 하심으로 또 그와 더불어 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심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 해도 지나간 해까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 유혹 커뮤니티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2017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인 줄을 깨달아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461장 통일 519장입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